우리가 이제 그 오후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 후서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2장을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고난,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이 고난, 그 고난의 의미,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2장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이 어디까지를 했냐면 11절까지를 저희가 했습니다. 11절까지.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한 것이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가 남았고, 이제 3장, 원래는 이제 3장을 조금 들어가려고 제가 본격적으로 3장을 좀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 오늘 그 뜻하지 않게 이제 어젯밤에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일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좀 일찍 끝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시간 되는 만큼 저희가 2시 반까지 한 20분 정도 그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12절, 2장 12절을 보시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매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중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으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면 오후 시간에는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이제 입냄새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여기 보니까 어떤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냄새는 육적인 냄새가 아니라 영적인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영적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의 그 정체성, 이것을 성경은 흥미롭게도 냄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영적인 정체성.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영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대단히 육신의 냄새가 그냥 풀풀 풍겨서 이렇게 역겨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우리도 사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라고 표현한 적은 없으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맡을 수 있는 냄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이걸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영적 냄새가 작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혹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이 냄새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냄새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그 떠올려 보시면 그 짐승 희생물을 이제 드릴 때, 사람이 이제 짐승 희생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희생 업무를 태워서 드리면, 그게 이제 고기 타는 냄새죠. 그야말로 고기 타는 냄새인데, 그것이 그냥 잘 익는 정도 이렇게 타면은 사실 우리 코에도 향기로운데, 그게 재가 될 때까지 태우면 어떻죠? 사실 그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뭐 향기로운 냄새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잘 익을 때까지가 좋은 냄새지, 숯덩어리가 될 때까지 막 그걸 태우면, 근데 그렇게 태워드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번제업물 같은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향기를 흠향하셨다, 좀 어려운 한자를 이제 쓰고 있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짐승 희생 허물이 뭘 예표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허물로 드려지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거냐면, 그 향기로운 냄새를 그야말로 흠향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헌물이 되셔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던 향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피비린내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피비린내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구약의 희생 헌물이 제단에서 태워질 때 제가 되면서 탈때 나던 그 냄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나던 그 냄새는 하나님 앞에는 그 피비린내가 향기로운 냄새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도 그런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사실은 냄새는 하나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조가 돼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런 냄새를 맡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되면서 자기 안에서도 동의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은 사람이나 추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향기를 이렇게 발산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채 이렇게 숨기면서 이렇게 이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저도 저로서도 이제 부끄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다 이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회생활하면서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 진한 향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죽어 지내야 되니까, 그 순간부터는 내가 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양보해야 되고, 이큰 소리도 못 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무조건 참고 손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한 향기를 내며 살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생명의 냄새를 진하게 이렇게 풍기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자, 17절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corrupt, 썩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만드는, 부패시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사실 거의 모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묘사할 때 양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빵이라고도 묘사하고, 그렇죠? 또 이게 젖이에요. 밀크. 예. 또 꿀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 사과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불. 또 등잔불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망치로도 표현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망치, 이 해머, 망치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 망치로 박아서 이렇게 그 박아 넣는 그 못, 하나님 말씀은 또 못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도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요리를 하는 칼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는 칼이기도 하고 이 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필수품이고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잘 다룰 수도 있고 잘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잘 다루면 굉장히 복인데 이걸 잘못 다룰 가능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야말로 이 말씀은 이 순수한 말씀의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섭취합니다. 예. 어릴 때는 그런데 뭐가 순수한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뭐가 순수한 말씀의 젖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누구에 의존하냐면 먹여주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 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출발을 잘못하게 되면 변질된 우유만 계속 먹으면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먹으면 먹을수록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마치 어린 아기가 어느 가정에 어떠한 성격을 가진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어떤 건강도 결정이 되고 나중에 그 성격도 삶의 질도 결정되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로부터 소개 듣고 어디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는 받아 먹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먹기도 하고, 남을 먹여주기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남이 먹여주는 거를 무조건 받아 먹을 수밖에 없을 때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는 없어요. 나는 받아 먹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 먹거나 누군가를 먹여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땐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변개시킨 말씀을 이 부패시킨 말씀을 내가 먹이거나 또는 부패된 말씀을 찾아 먹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원래 뜻을 왜곡시킴으로써 부패시킬 수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본문 말씀 자체를 변개시킴으로써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이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부패시킬 수가 있고, 아예 이 말씀 자체를 뜯어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패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케이스는 내가 그 어떤 선호하는 교리가 있는데 그걸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잘안 맞아. 그러면은 이 내가 생각하는 교리에 맞춰서 말씀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범할 수 있는 오류이겠죠. 그래서 교리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또 교리적인 거 말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술 문제를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체 뜻을 보니까, 성경 전체 뜻을 보니까 술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율법이나 율법 이후나 하나님 술을 사람에게 이렇게 허용하시지 않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싫어. 나는 술을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아이,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사실은 알겠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시고는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간대. 지옥은 안 간대. 근데 마시게 되면은 그 집안이 지옥이 되죠. 그래서 그럼 매일 지옥으로 퇴근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본문 자체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이브를 대상으로 했던 일이었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시도해 왔던 일이었고,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는 내가 변개되지 않은 본문,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본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엉뚱한 본문을 가지고 그걸 쌓았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은요, 성경을 굉장히 꼼꼼히 읽습니다. 굉장히 꼼꼼히 읽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해 놓은 그것을 굉장히 꼼꼼히 읽어서 그것으로 교리를 삼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모략이라는 단어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성경에서 그이 이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모략의 신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개역성경에. 그렇다 보니까 그 모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가서 보니까 속이는 의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할때 사람에게 전도를 할때 모략을 통해서 전도를 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해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모리하게 신인 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지금 말씀이 부패됐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근데 그냥 교리가 완전히 엉뚱하게 돼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귀신이다. 개혁성경은 전부 devil을 귀신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국어사전에 가서 찾아봤더니 떡하니 뭐라고 나왔어요?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귀신은 전부 죽은 사람의 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사람 몸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유심히 자세히 보면서 했는데, 보니까 성경 본문 자체가 틀려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 자체가 마귀를 귀신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사전 찾아가 보면 귀신이 죽은 사람의 넋인 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나도 모르게 부패를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냥 두려운 거예요.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뭐 조심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어느 순간에선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잘못된 것으로 발견되면 즉시 고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평생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또그 앞부분에서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 냄새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하게 풍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이렇게 한번더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